호세아 4번 메시지. 변절한 백성의 죄들과 여호와의 징벌 및 변절한 백성들의 돌아옴. 호세아 4장부터 6장은 변절한 백성의 죄들과 여호와의 징벌 및 변절한 백성의 돌아옴을 다룹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세 장에 기록된 이 문제들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변절한 백성의 죄들과 여호와의 징벌. 변절한 백성의 죄들과 여호와의 징벌은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와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들과 여호와의 징벌, 일반 백성에 관하여. 신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음. 호세아 4장 1절은 여호와께서 그 땅 거민과 쟁론하셨는데 이는 거기에 신실함이나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맹세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거짓 맹세와 속임, 약속을 이행치 않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강포하였음. 백성들은 강포하였고 피 흘림이 계속되었습니다. 땅이 슬퍼하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쇠잔해짐. 땅이 슬퍼하였으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함께 쇠잔하였습니다. 참으로 바다의 고기까지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들과 여호와의 징벌, 제사장들에 관하여.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툼.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다투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다투지 말라 명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낮에 넘어지며 선지자가 밤에 제사장과 함께 넘어질 것임. 5절은 제사장이 낮에 걸려 넘어지며 선지자가 밤에 제사장과 함께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어미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죄를 범하기 위해 제사장과 협력했으며 제사장의 어미는 그들에게 가담하였습니다. 그 일이 그 어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함. 6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이 1절에 언급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들을 알지 못했으며 제사장들 역시 그러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절하실 것임. 하나님은 제사장을 거절하실 것인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실 것인데 이는 그가 그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던 제사장들의 영광을 변쾌하여 수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번성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번성하던 그들의 영광을 변쾌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봉사가 우리 자녀와 연루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우리는 주의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음. 제사장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8절과 9절은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속죄제물의 분깃은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죄 짓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들이 먹는 속죄제물이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상태와 제사장들의 상태가 일반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성 중에서 특별한 무리가 되도록 거룩해 되고 분별된 제사장들이 스스로 백성들과 동일하게 되어 낮고 속된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 관해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먹으나 배부르지 않음. 제사장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들과 여호와의 징벌, 음행과 포도주와 간음에 관하여 호세아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던 세 가지 일, 음행과 포도주와 간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 밖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무 기둥에게 물어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묻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만든 나무 기둥, 우상에게 물으면서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일들을 알려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음란한 영이 그들을 미혹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게 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창기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함.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였는데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딸들이 창기처럼 돌아다니며 그들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딸들이나 며느리들을 벌하지 않으실 것인데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케 됨.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여호와의 징벌,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관하여 호세아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음함. 이스라엘은 행음하였지만 유다는 죄를 범치 말며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고 권고받았습니다. 길갈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베다웬은 무의미한 집 혹은 우상 숭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집센 암소처럼 완강함.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자기 길로 가는 고집센 암소처럼 완강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조분들에 제안하심. 16절 하반절에서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좁은 들에 제한하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됨. 17절 상반절에서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되었음을 봅니다. 에브라임이 홀로 버려짐. 4장 17절 하반절에서 선지자는 에브라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를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제 길로 가도록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들의 술이 다했으며 그들은 행음하기를 맞이하니함. 그들의 술은 다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술 마시는 즐거움이 다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행음하기를 맞이하니했으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술 마시는 것과 행음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이스라엘을 둘러쌌음. 19절 상반절은 바람이 그 날개로 그녀를 둘러쌌다고 말합니다. 바람은 이스라엘을 휩쓸어 가버렸는데 이것은 일종의 징벌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따르면 그들은 그들의 우상에게 드린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들과 여호와의 징벌, 주로 제사장들과 왕족과 방백들에 관하여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들과 여호와의 징벌에 관한 보다 많은 항목들을 대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제사장들과 왕족과 방백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 위에 임함. 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 위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징계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살육하기 위한 올무와 그물이 되었기 때문임을 봅니다.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음.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습니다. 음란한 영이 그들 속에 혹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으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됨. 5절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된다는 것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넘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또한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그분을 발견치 못할 것임.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그분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함. 그들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습니다. 세 달에 침입자들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입니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임. 베냐민의 뒤에 대적이 있을 것이며 에브라임은 견책, 징벌하는 날에 황무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이 됨. 유다 방백들은 그들의 전토를 늘리기 위해 지게표를 옮기는 자들 같이 되었으며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넘치는 분노를 물같이 그들 위에 부으실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함. 에브라임은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였는데 이는 그가 사람의 명을 좇아 행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에브라임에게 좀 같으심. 여호와는 에브라임에게 좀 같았으며 유다족 속에게 썩이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대개 적극적인 것들에 비유되시지만 여기에서 그분은 소극적인 것, 곧 소모시키는 것에 비유되십니다.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을 때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를 능히 고치지 못할 것이며 그 상처는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 젊은 사자 같으심. 여호와는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으실 것이며 유다족 속에게 젊은 사자 같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을 움켜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을 탈취하여 가셔도 그분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음. 에브라임,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로 그들을 쳐서 잘라내셨습니다. 그분은 그 입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셨으며 그분의 심판이 빛같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음. 그들은 아담 혹은 사람들처럼 언약을 어겼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를 거스려 패역을 행하였습니다.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임.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었습니다. 그곳은 피발자취가 편만하였습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였으며 사악을 행하였습니다. 거듭 이것은 강도들이 되어버린 제사장들의 관련된 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셨음. 이스라엘 집에서 여호와께서는 가증한 일을 보셨는데 에브라임의 행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에 관한 이 모든 항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로 가득해 있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변절한 백성이 돌아옴.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와 11절에서 호세아는 변절한 백성의 돌아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의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변절한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분의 처소로 돌아가서 기다리실 것임. 5장 15절 상반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변절한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분의 처소로 돌아가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결국 고통, 신성한 징계 가운데서 그들은 간절히 그분을 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신성한 징계는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변절한 백성이 돌아옴. 그들을 치료하시며 싸매어 주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말씀. 6장 1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이 구절에서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그들을 살리실 것임. 호세아 6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틀은 무엇이고 3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여기에 이틀은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키고 수천의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유대인들을 열국 가운데로 흩어버린 주후 70년부터 계산하여 각각 천년인 처음 두 기간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왕도 없었고 방백도 없었고 희생제물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으며 이와 같이 3장 4절에 호세아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은 상태로 버려두셨습니다. 이 2000년의 기간 후에 세 번째 천년이 올 것입니다. 6장 2절의 제3일은 세 번째 천년의 기간,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 안에 있는 천년 왕국인 회복의 시대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에 관한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새벽빛같이 나오시며 비같이 오시는 것에 관한 말씀. 호세아 6장 3절에는 여호와를 아는 것에 관한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새벽빛같이 나오시며 비같이 오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첫 부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남은 부분은 그리스도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천년 왕국의 때 우리에게 비, 곧 땅을 적시는 늦은 비로서 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변절한 백성을 돌이키실 것을 유다에게 약속하심. 호세아 6장 11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변절한 백성을 돌이키실 것임을 유다에게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이 약속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때에 유다를 위해 정하신 추수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의 때에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를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나는 온갖 종류의 산물로 매우 풍성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땅은 풍성한 수확물을 내도록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고 사람은 양식을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해야 했습니다. 회복의 때에 땅은 그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어 풍성하고 비옥하며 기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확물이 유다의 누림을 위해 할당될 것입니다.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때로부터 세 가지 일이 이 땅에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애정어린 징계이며 둘째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세 번째 것, 곧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네 번째 것, 곧 회복의 시대인 천년 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회복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단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성육신의 때에 인류에게로 심지어 인류 안으로 오심으로 시작되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긴 과정입니다. 미가 5장 2절은 그분의 성육신을 언급하면서 그분의 나오심은 태초 영원한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오심은 그분의 오심입니다. 이처럼 영원 과거에 그리스도는 나오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즉 그분은 오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성육신의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에서 나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으며 신성을 가지고 인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나오심 곧 그분의 오심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분은 여전히 오고 계십니다. 성육신으로 시작된 이러한 나타나심은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마지막 황제인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기 위해 강한 자들인 이기는 자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거대한 형상에 따르면 로마 제국은 마지막 인간 정부입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미가 5장 2절에 있는 그분의 출생 장소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며 출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분의 구속을 성취하신 것 역시 로마 제국을 통해서였으며 오순절날에 그 영이 부어짐으로 교회 생활이 시작된 것도 로마 제국 아래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움으로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후에 주님은 제국주의를 사용하여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로 복음을 확산시키셨습니다. 오늘날 3억 5천만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주의 회복에 열려져서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남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합당한 영적 음식을 분배하기 위해 러시아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